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나비도감 최연진 지음 성우 전병아 읽음 학명 슬리피 오렌지 나비 특징 오렌지색 날개에 어마어마한 힘을 지니고 있다. 날개의 모양은 마치 잠든 사람의 눈 같다. 그래서 잠든 척을 해야 할 때는 슬리피 오렌지 나비를 따라한다. 오늘 밤에도 엄마는 내 방에 불을 꺼주러 들어왔다. 누나가 집에 없은 후로 불을 켜두는 게 습관이 됐다. 만약 내가 슬리피 오렌지 나비였다면 누나를 구할 수 있었을까? 누나를 안고 날아오를 수 있을 만큼 날개 힘이 셌을까? 엄마는 절실하면 뭐든 가능하다고 그랬다. 하지만 그게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는 걸 나는 안다. 절실해도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물가에 사는 하루살이의 숫자보다 많을 거다. 카우보이 모자를 쓴 아침. 내가 나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아빠가 남기고 간 책 때문이었다. 아빠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집을 떠났지만 세계 나비도감이라는 책을 한 권 두고 갔다. 나비도감은 유일하게 남은 아빠의 흔적이었다. 그 도감에는 사실만 적혀있다. 이를테면 번데기는 죽은 것처럼 보여도 성장 중이라는 것. 나비는 날개 끝으로 소리를 느낀다는 것. 오렌지보다 더 오렌지 같은 색의 나비가 존재한다는 것. 거기에 적혀있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적혀있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사실 중에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워터슬라이드를 타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아빠는 살아있지만 내겐 아빠가 없다는 사실. 아빠는 누나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빠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고 누나는 죽었지만 살아있다. 누나 방에. 누나 방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벽에 걸린 카우보이 모자가 보였다. 나는 카우보이 모자를 향해 속닥였다.
누나, 나 일어났어.
잘 잤어?
카우보이 모자가 된 누나는 제법 다정했다. 나는 벽에서 카우보이 모자를 내려 머리에 썼다. 이제부터 모험을 할 거니까. 누나가 좋아하는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하니까. 모험에 무엇을 가져가면 좋을까 누나의 책상을 훑어보았다. 탁상 달력, 손목시계, 검은 고양이 인형, 그리고 한쪽에 구겨져 있는 누나의 가방. 누난 정민이모의 책방에서 만든 청가방을 가지고 다녔다. 고양이가 그려진 가방 속에는 누나의 소지품들과 줄이 엉켜있는 이어폰, 작고 불룩한 흰색 봉투가 있었다. 봉투는 속을 볼 수 없게 분홍색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다. 뭔지 몰라도 중요해 보였다. 보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다. 나는 누나의 가방 속에
도서관 스티커가 붙은 사자왕 형제의 모험과 마니또에게 줘야 하는 선물, 보라색 노트를 담았다. 가방끈에 검은 고양이 인형도 달았다. 가방이 꽉 찼다. 왼쪽 손목에 시계를 차고 누나의 옷장에서 검은 띠를 찾았다. 우리가 같이 다닌 태권도 학원에서 나는 노란 띠밖에 따지 못했지만 누나는 검은 띠를 따고 기왓장 격파도 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옷 위에 누나의 검은 띠를 둘렀다. 우스꽝스러웠다. 하지만 누나가 패션은 기세라고 했으니까. 몸통 지르기를 할 때의 누나처럼 두 주먹을 쥐었다.
준비 완료. 아 참.
누나 방을 나와 냉장고에서 우유를 챙겼다. 누나가 어르신 전용으로 사둔 고양이 우유였다. 이제야말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 현관으로 나섰다. 보청기는 끼지 않았다. 나는 카우보이니까.
뭐하니?
오른쪽 귀로 엄마의 목소리가 들어갔다. 뒤를 돌아보니 엄마가 서 있었다. 이 시간에 엄마가 깨어있을 줄은 몰랐다.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하다가 누나가 하던 말을 따라했다.
바람 쐬려고요.
누나는 바람을 쐰다며 친구를 만나거나 공원에서 줄넘기를 하고 들어오곤 했다. 엄마 허락 같은 건 받지 않았다. 아직까지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었지만.
바람? 아직 일러. 아침 되면 가.
엄마가 나를 아래 위로 훑으며 말했다.
밖이 환한데요?
나는 창문 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는 내가 보라는 창밖은 보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나만 보았다. 머리칼이 엄마의 미간으로 흘러내려와 있었다. 조금 더 자라면 누나를 찌를 것만 같았다. 한 달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엄마도 엄마 맘대로 하면서 엄마도 엄마를 맘대로 내버려두면서 나만 나는 불같이 화가 났다. 엄마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앞머리도 안 자르면서
그러는 동안 시계 속에 분침이 움직였다.
사나
엄마는 내게 다가왔다. 화나지도 슬프지도 않은 얼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엄마의 얼굴이었다. 나는 엄마가 나를 더 붙잡기 전에 신발에 발을 우겨넣고 집을 뛰쳐나왔다. 계단을 내려갔다. 성큼성큼 내딛는 걸음만큼 엄마와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엄마가 말하는 아침은 대체 언제부터일까? 8시? 9시? 아침이 언제인지 정할 때 나비나 물벼룩한테도 물어봤을까? 엄마 혼자 멋대로 정하고 나가지 말라니. 모자를 푹 눌렀었다.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가방의 무게 때문에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벽에 누나의 가방이 쓸렸다. 골목길로 들어가 빌라를 5개 지났다. 1층에 유리문이 달린 정민 이모의 책방이 보였다. 길가에 주차된 차 유리에 집에서 입고 있던 옷 그대로 나를 뒤따라온 엄마가 비쳤다. 난 모른 척하고 걸음을 멈췄다. 미야옹. 책방 담벼락에서 갈색 줄무늬를 두른 고양이가 뛰어내렸다. 어르신이었다. 쪼그리고 앉아서 고양이 우유를 뜯어 어르신 앞에 내밀었다. 통 밥을 먹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챙겨온 거다. 하지만 어르신은 선뜻 다가오지 않고 나를 쳐다보며 경계했다. 어디서 다쳤는지 뺨에 상처가 나 있었다. 나는 고양이를 쓰다듬을 만큼 용감하지 못하다. 누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기다릴까요?
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이렇게 물었다. 신기하게도 어르신이 우유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코를 갖다 대보더니 나를 한번 슥 쳐다보고 우유를 먹기 시작했다. 누나가 잘했어 하고 칭찬해줄 것 같았다. 누나는 대체 여기서 왜 울었던 걸까? 엄마한테 혼나서? 두나 누나랑 싸워서?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어르신이 우유 한 통을 다 비웠다. 나는 빈 우유통의 뚜껑을 닫아 가방 속에 넣었다. 또 온다는 인사 대신에 카우보이 모자를 벗어서 가슴에 얹었다.
다치지 마세요. 오디오북
되돌아오는 기억. 책방 골목을 빠져나와 학교 쪽으로 향했다. 돌아보지 않아도 엄마의 기척이 느껴졌다. 오늘 새벽에 두나 누나가 내게 하려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말을 썼다 지웠을까? 메시지는 결국 도착하지 않았다. 난 휴대폰을 꺼냈다가 도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엄마가 얼마 전 새로 사준 휴대폰이다. 나랑 연락이 안 돼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평소에 피해 다니는 보도블록이 나타났다. 불퉁대는 마음처럼 튀어나온 보도블록이다. 모서리에 한 발을 디뎌 꾹 눌러보았다. 눌러지기는커녕 몸이 흔들렸다. 어깨에 맨 누나의 가방도 함께 출렁거렸다.
강산!
누군가 허리띠를 강하게 붙잡았다. 나는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몸을 돌리다 중심을 잃었다.
학교 갈 시간도 아닌데 여기서 뭐해?
두나 누나였다. 누나는 내 팔을 붙잡아 주었다. 흔들리는 가방도. 나는 두나 누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잠을 못 잔 사람처럼 눈이 푹 들어가 있었다.
그러는 누나는?
누나의 손에서 내 팔을 빼냈다. 벗겨질 뻔한 모자를 다시 푹 눌렀었다.
걷다 보니까 너희 집 근처였어.
누나가 내 왼편으로 와서 말했다. 누난 내 걸음의 속도를 맞추어 걸었다.
왜 따라와?
난 왼쪽 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그렇게 왼쪽에 서 있으면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잖아. 자전거라도 와서 부딪히면 어쩌라고.
두나 누나가 말했다. 나는 두나 누나랑 아무 말도 나누지 않고 앞에 보이는 길을 따라 걸었다. 만약에 메아리 누나가 죽지 않았더라면 잘 지냈어? 같은 말을 나누면서 걸었을 것이다. 나무를 지나고 또 나무를 지나 횡단보도가 나타났다. 조용하던 두나 누나가 말을 걸었다.
거기 뭐가 그렇게 든 거야?
가방을 보고 묻는 거였다. 나는 입을 다물고 신호등 기둥을 팔로 툭툭 쳤다. 잠시 후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왔다.
가자.
두나 누나가 차도로 내려섰다. 신호등에는 40초라는 숫자가 떴다. 횡단보도의 흰색 선은 20개. 2초마다 한 개의 선을 지나면 된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일도 나한테는 어려울 때가 많다. 나는 흰선 앞에서 망설였다. 메아리 누나가 옆에 있었다면 거뜬히 건넜을 텐데. 늘 하던 놀이니까.
뭐해? 안 가고. 빨리 건너자.
신호등은 불이 바뀔 때까지 10초가 남았다는 사실을 알리며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가슴이 뛰었다. 운동의 날이 떠올랐다. 운동회에서 누나들은 이어달리기를 했다. 메아리 누나가 넘어져서 반바퀴가 뒤쳐졌는데 맨 마지막 주자였던 두나 누나가 전속력으로 달려서 1등으로 흰선을 통과했다. 운동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환호했다. 두나 누나는 멈추지 않고 달려서 메아리 누나를 안았다. 그때 내 가슴도 우당탕탕 뛰었었다. 빵빵. 차 경적 소리가 크게 울렸다. 오른쪽 귀가 터져나갈 것 같았다. 그 워터파크에 가지만 않았어도 우리 누나는 지금 같이 있었을 거다. 내가 흰선을 통과할 때 나를 안아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두나 누나가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이어달리기에서 바통을 넘겨받을 때처럼. 신호등의 숫자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흰선을 모두 넘어갔다. 순식간이었다. 돌멩이는 진화할 수 없지만. 잠을 못 잔다. 신발을 구겨 신고 있다. 자꾸 말을 하려다가 만다. 학교에 가는 동안 나는 두나 누나와 나의 공통점을 찾아보았다. 누나도 나처럼 자주 멍해질까?
그 모자는 왜 쓰고 나왔어?
두나 누나가 내 왼편에서 물었다.
메아리 누나 대신이니까.
두나 누나가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작년에 콘서트 보고 같이 산 거야. 멤버들이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나온 무대에 홀딱 반했거든.
그리고 우리에게는 메아리 누나와의 추억이 있었다. 찌르르 찌르르. 왼쪽 귀가 울렸다. 팔로 흘러내리는 가방을 한번 추어 올리고 숨을 내쉬었다.
근데 그 가방엔 뭐가 든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거워? 가방 들어줄까?
두나 누나는 끈질겼다. 몇 초 고민하다가 가방을 건넸다. 어깨가 가벼워졌다. 그 순간 나는 가방 안에 있는 것에 대해 두나 누나에게 이야기하고도 싶어졌다.
도서관에 반납해야 하는 책, 마니또에게 줄 선물, 마피아 게임의 범인 밝히기, 그리고 고양이 어르신이 먹은 빈 우유통도 들어있어.
메아리 누나의 방에서 찾은 것에 대해,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뭘 할 건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두나 누나는 내 걸음의 속도를 맞추었다. 끼어들지도 않았다.
같이 하자.
뭘?
메아리가 하려고 했던 거 같이 하자고.
어느새 교문이 우리 눈앞에 있었다.